있습니다. 미국은 15일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지원한 북한 국적자 2명을 제재했습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성명에서 최철민과 그의 아내 최은정을 제재 명단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가 북한의 미사일 생산에 사용되는 자재 조달에 관여한 이들과 함께 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 씨는 북한의 외화 창출을 위해 1,000명이 넘는 북한 노동자들을 중국으로 보내는 제2자연과학원의 활동을 지원했다고 재무부는 명시했습니다.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 소속인 아내 최은정은 제2자연과학원이 북한 미사일 생산에 사용되는 이중용도 품목을 주문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국무부도 이날 토니 블링컨 명의의 별도의 성명을 내고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은 지역과 국제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며 미국은 이런 프로그램 지원 활동을 축소하기 위해 계속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15일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습니다. 합참은 한반도 시각으로 이날 오후 7시 25분께부터 7시 37분께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군은 추가 도발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 들어 10번째로 지난달부터 이어진 미국과 한국의 연합합동화력경멸훈련에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 직전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국방성 대변인 명의의 경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안보보좌관이 15일 도쿄에서 만나 북핵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하고 3국 공조 강화를 재확인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미한일 3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북한의 불법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최근 도발 상황을 논의하고 3국 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3국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고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5월 경제성장률이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국가통계청은 15일 중국의 5월 산업생산이 작년 동월 대비 3.5%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달인 4월 5.6% 연간 성장률을 보인 것에 비해 하락했고 전문가 전망치인 3.6% 성장률에 못 미친 수준입니다. 소비자 신뢰도 지표인 소매 판매는 12.7% 증가했으나 전달인 4월에 18.4%에서 떨어졌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5일 약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1년 만기 중기 유동성 창구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날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는 1달러에 7.17위안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미 경제 전문 매체 CNBC와 로이터통신 등 주요 언론은 중국이 올해 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경제 성장에 반등을 보였으나 그 모멘텀을 잃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국방장관 회의가 15일 브뤼셀에서 열렸습니다. 나토 국방장관들은 오는 7월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4주 앞두고 우크라이나의 회원가입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습니다. 옌스 스톨덴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회의에 앞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우크라이나가 자주독립 국가로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유럽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계속 존재할 수 없다면 나토 회원 문제는 논의조차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가 오래된 전쟁 교범과 장비, 절차, 교리 등을 나토와 같은 방식으로 전환하고 나토와 상호 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단연간의 프로그램에 31개 회원국이 동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올렉스 레즈니코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VOA와 인터뷰에서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회원가입 전망이 명확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이미 나토 동부전선에서 사실상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동정입니다. 6월 16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15일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심해지는 중국과의 경쟁을 관리하기 위해 한국, 일본 등과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 고위관리들이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3년 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발 행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1m, 서해 북부는 0.5m로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15일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습니다. 합참은 한반도 시각으로 이날 오후 7시 25분부터 7시 37분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군은 추가 도발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이날 북한 탄도미사일 추정 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으며 일본 해상보안청은 정확한 위치를 밝히지 않은 채 이 미사일이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 들어 10번째로 지난달부터 이어진 미국과 한국의 연합합동화력경멸훈련에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 직전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국방성 대변인 명의의 경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심화하는 중국과의 경쟁을 관리하기 위해 한국, 일본 등과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 고위관리들이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에 대해선 충돌 방지를 위한 소통 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14일 미한 동맹이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우리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해외 동맹 파트너들과 관계를 강화했다며 한국과 일본 등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동맹에 대해 기술 협력 확대 등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했고 미국의 확장 억지력 강화를 위해 워싱턴 선언에 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strengthened our alliance with the ROK, including through greater cooperation on technology. 또한 우리는 한국, 일본과의 3자 관계도 강화하고 있다고 캠벨 조정관은 덧붙였습니다. 이어 미일 동맹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화시켰다면서 일본이 국방 예산을 2배 증액하고 토마호크 미사일 등 방어 역량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의 이 같은 발언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설명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접근 방식에 중요한 구속 요소를 강조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블링컨 장관이 오는 18일과 19일 이틀간 베이징에서 중국 고위관리들과 만나 미중관계를 책임있게 관리하기 위해 양국 간 열린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경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이 타이완 해협에서 쿠바에 이르기까지 도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s the competition continues, the PRC will take provocative steps. 캠벨 조정관은 이어 하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긴장을 관리하려면 치열한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블링컨 장관의 방중에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정책의 전략적 전환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캠벨 조정관은 부연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은 블링컨 장관 취임 후 처음이며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마이크 폼페오 당시 국무장관이 지난 2018년 10월 다녀온 뒤 약 4년 8개월 만입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미중 양자 현안을 비롯해 기후변화, 국제경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타이완 문제 등과 함께 북한 등 한반도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12일 한국의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에게 블링컨 장관의 베이징 회담에서 북한이 현안에 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며 블링컨 장관은 우리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비핵화의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중국이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전화브리핑에 함께 참여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블링컨 장관의 방중 목적과 관련해 중요한 도전 과제를 논의하고 오해를 해결하며 오판을 방지하기 위해 개방적이고 권한이 부여된 소통 채널을 구축해 경쟁이 갈등으로 치닫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e wants to establish communication channels that are open and empowered.
또한 블링컨 장관은 미국의 가치와 이익을 대변하고 다양한 이슈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명확하고 솔직하게 제기하며 영내와 글로벌 안보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현 미중 관계를 감안할 때 많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선을 그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백악관은 미국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도발적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이 외교적 소통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을 추구하는 동시에 외교적 관여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administration has strengthened America's ability to outcompete China.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번 주 후반으로 예정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과 관련한 질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향후 10년 이상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미국의 역량을 강화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모두를 위해 작동하고 아무도 소외시키지 않는 경제를 구축함으로써 이를 달성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내 제조업 투자를 늘리고 많은 일자리를 확충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그러나 중국은 계속 세계 무대에서 주요 플레이어로서 존재할 것이라면서 우리가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 더 강력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은 도발적인 조치를 취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hina will continue to be around and a major player on the world stage.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세계 지도자들과 외교를 하고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치열한 경쟁에는 치열한 외교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면서 바로 그것이 블링컨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려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상대국과의 긴장을 관리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이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미국의 관심사라면서 블링컨 장관의 이번 중국 방문에서 이 같은 결과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블링컨 장관이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며 중국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미중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기 위한 소통 채널 유지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당초 지난 2월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상공을 비행하던 중국 정찰 풍선 사태로 취소됐고 이후 미중 관계는 더욱 경색됐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5일 경기도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북한 도발 시나리오를 적용해 실시된 연합합동 화력 경멸 훈련을 주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올해 훈련은 2017년 이후 6년 만에 개최되는 국가급 훈련으로 건군 75주년과 미한동맹 70주년을 맞이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훈련에 참관한 것은 2015년 이후 8년 만입니다. 훈련은 미군 F-16 전투기, 그레이이글 무인기 등과 한국군 K-35A 전투기와 K-9 자주포 등 첨단 전력 610여 대와 71개 부대, 미한장병 2,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3년 전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행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재정립과 함께 이딴 도발로 핵 위협을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북한이 3년 전 저지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통일부는 국유재산으로 등록된 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손해액을 447억 원, 미화로 약 3,500만 달러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법원을 통해 북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고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남북 간의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북한의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통일 대북 정책을 통해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 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2020년 6월 13일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쓸모없는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폭파 지시를 시사했고 북한은 사흘 뒤 이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남북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문재인 당시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 이후 산림과 체육, 보건의료, 통신 등 각 분야의 남북 간 회담이나 실무회의가 이곳에서 많이 열리면서 남북교류의 거점 역할을 했습니다. 통일부는 소 제기의 목적이 손해배상을 당장 받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을 막고 남북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원칙에 기반한 대북정책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여기에 이제 호응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이제 대북 정책을 보다 분명하게 북한 측에 각인시키고 또 이런 새로운 원칙, 새로운 룰에 적응해야만이 이 남북관계도 개선될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보낸 거라 봐요.
소송 절차는 한국 법무부가 맡습니다. 북한이 소송에 응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공시 송달 방식으로 소송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공시송달이란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피고가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있어서 피소 사실을 알릴 수 없을 때 쓰는 방식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박사는 불법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 여론을 감안할 때 북한이 무시전략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연락사무소 폭파라는 자체가 국가 간에도 그렇고 남북관계 측면에서도 상당한 불법 행위지 않겠습니까? 북한으로서는 그걸 가지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반발하거나 이런 부분이면 오히려 부담을 키우는 상황이라 무시하면서 상황을 지켜보지 않겠냐 싶기도 합니다.
한국 정부가 승소하더라도 북한으로부터 실제 배상을 받아내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는 남한에 있는 북한 자산이나 채권을 압류해 손해액을 받아내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지만 마땅한 압류 대상을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한국에선 현재 북한으로부터 저작권을 위임받아 법원에 저작권료를 공탁 중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며 국군포로 가족 등이 제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한국 정부는 나중에라도 손해액을 받아내려면 청구권 소멸을 막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가 발생한 날이나 손해 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는데 16일이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3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윤석열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의 불법 행위를 국제사회에 환기시키고 향후 남북협력사업 과정에서 북한의 일방적 행동을 제어하는 새로운 준칙을 만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자체는 이제 법적인 이제 권리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이걸 못 받아들인다라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어떤 절차적으로 해서 그게 유예가 되거나 면제가 돼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북한의 그런 향후에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도 되고 이런 문제를 또 본인들이 힘들면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이제 노력을 하게 만드는 유인도 될 수가 있는 거죠.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와 연이은 도발에 대한 응징의 성격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홍 박사는 미국, 일본과의 대북 공조 차원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비핵화 대화를 끌어내기 위한 독자적인 압박 카드를 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미 또는 한미일이 대북 강경 태도, 군사 정찰 위성 발사나 전략무기 개발에 대해서 강력한 응징을 시사하는 내용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기류에 맞게 기존에 청산되지 못했던 남북 간의 협력 사업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문제 제기하는 카드를 통해서 북한에게 전략무기 개발뿐만 아니라 대화의 트랙에도 참여하라는 압박 메시지를 통일부 차원에서 내놓는 의도도 깔려있다라고 보여지고
통일부는 북한 측의 무단 사용이 지속되고 있는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15일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 가동하는 동향이 지속해서 관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스가 수시로 개성공단을 드나들고 야간에 불이 켜진 모습 등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개성공단 시설 무단 가동과 금강산 시설 철거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과 유사한 대응을 할지 여부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지난 2013년 북한을 방문했던 차이야 엘벡도르지 전 몽골 대통령은 몽골의 민주화와 비핵화 경험을 북한에 전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엘벡도르지 전 대통령은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당시 김일성 대학에서 독재는 영원할 수 없다를 주제로 연설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선 핵과 안보 협상에서 인권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엘벡도르지 전 대통령은 몽골이 북일 간 고위급 회담을 주최할 용의가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1998년과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두 차례 총리를 지냈고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대통령을 지낸 엘벡도르지 전 몽골 대통령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엘벡도르지 대통령님, 2013년 10월 북한 방문 당시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연설하셨습니다. 이 연설에서 폭정은 영원할 수 없다, 자유가 영원한 힘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셨는데요. 폭정과 자유는 북한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주제인데 연설을 통해 어떤 결과를 기대하셨습니까?
My country, North Korea, actually have long-standing diplomatic relations, and Mongolia is second country.
아시다시피 몽골과 북한은 오랫동안 외교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몽골은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두 번째 나라입니다. 몽골은 남북한 모두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데 그런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북한의 초청으로 방북한 것은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1990년 이전에는 몽골도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북한을 다른 방식으로 통치하는 방법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국민에게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고 헌법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제 주된 메시지는 몽골과 북한은 오랫동안 비슷한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정치체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989년 말부터 저는 몽골의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몽골을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변화시켰고 그 결과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990년 이후 몽골은 비핵지대를 선포했습니다. 핵무기에 대한 집착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핵무기를 제거하면 다른 국가들과 훌륭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더 많은 기회를 열어줍니다. 이 모든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취임 후 북한을 방문한 첫 외국 정상이신데요. 당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Yeah, when they invited me and actually we agreed, I agreed to go to North Korea. And during that time, they asked us.
북한의 초청을 제가 받아들이자 북한 측은 무엇을 보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우선 노동수용소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인권유린이 자행된다고 들었는데 직접 수감자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또 지하 핵시설을 직접 방문하고 북한의 평범한 가정을 방문해 함께 차를 마시고 대화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울란바토르 주재 북한 대사를 통해 요청을 전달했지만 모두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우리가 한 요청 중 하나가 김일성대 강연이었고 받아들여졌죠. 북한 측은 강연에서 인권,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언급하지 말라고 했고 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강연 제목이 독재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아마도 제가 북한의 노동수용소, 핵시설 등을 방문하겠다고 한 요청 때문에 김정은이 저를 만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엘벡도르지 대통령께서 북한 인권에 대해 가지고 계신 우려를 북한 관리들에게 직접 전달하셨나요?
When I met, I tried to, yeah, to convey my concern, yeah, human rights situation. What's happening in North Korea?
그렇습니다. 그들을 만났을 때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북한 관리들은 몽골의 체제 전환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몽골의 전 공산주의 지도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습니다. 살아있는지, 감옥에 갇히거나 박해를 받는지 물었죠.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몽골 인민혁명당은 몽골 인민당으로 이름을 조금 바꿨지만 여전히 몽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거에서 우리와 경쟁하고 있고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 대해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인권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fter 10 years when that event happened and when they created that institution and airport, you know, since then there is no improvement.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설립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 이후로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반인도적 범죄를 계속 자행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더욱 큰 규모, 더욱 정교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1950년대 이후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심하게 고통받았는지를 볼 때 가슴이 아픕니다. 북한에서는 1950년대 스탈린 시대가 얼어붙은 채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깊이 얼어붙어서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3대에 걸친 김씨 정권 하에서 북한 주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보 문제와 핵 문제를 다룰 때에도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가 필수적인 부분이자 주요 의제가 돼야 합니다. 북한은 안보 문제를 논의한 것을 좋아하고 핵 문제 논의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성, 아동, 장애인 권리 등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그들은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그들이 불편해한다면 그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안보와 핵무기 관련 모든 문제도 다른 방식으로 다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도자들은 북한의 인권 침해를 무시하고 그냥 북한 지도자들을 만나 기쁘게 해주기만 했는데 그것은 좋은 결과를 낳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핵실험을 위협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은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몽골은 탈북 난민 시설이 있는 주요 탈북 경로였습니다. 탈북자를 송환하는 중국과 달리 몽골은 탈북민들의 안전과 처우를 어떻게 보장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In Mongolia, I have a small institute which bears my name, Elbek Dorje Institute, NGO. And, yeah.
저는 몽골에서 엘벡 도르지 인스티튜트라는 비정부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8년 몽골이 많은 탈북자들을 받은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2003년 이전에는 몽골 당국자들이 탈북민들을 송환한 경우도 일부 있었습니다. 우리 단체는 탈북민 송환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지옥을 탈출해 한국, 몽골 등 더 살기 좋은 곳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북중 국경을 넘어 중국 내부에서 이동할 때 많은 박해를 받고 나쁜 경험을 합니다. 보통 몽골 국경에 도착하면 매우 아프고 지친 상태입니다. 우리는 2003년에서 2008년 탈북민 송환 반대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면서 중국 당국이 자국 내 탈북민들의 이동을 강하게 규제했고 이후로도 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 5년 동안 수천 명이 한국으로 이동했습니다.
앞으로 탈북민들이 다시 몽골까지 이동하게 된다면 몽골 정부가 그들을 환영하고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할까요?
Yeah, now I'm not in government. Yeah, that was during my when I was in office. Yeah.
저는 지금은 정부에 있지 않지만 재임 당시에 탈북민 보호를 옹호했습니다. 제가 총리로 재임할 당시 몽골은 탈북자를 단 한 명도 중국이나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한다면 그들을 돕는 것은 단지 정부의 의무일 뿐 아니라 인간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몽골은 여러 국제법과 유엔의 인권 관련 조약들에 서명했습니다. 몽골의 헌법은 인권과 법치,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헌법에 근거해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몽골에 오는 탈북민들을 송환하지 말고 인도적으로 대하고 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들이 다른 나라로 가려 한다면 그것도 도와야 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김정은 위원장과 북일 정상회담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북한과 고위급 협의를 갖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고요. 몽골이 북일 간 회담을 주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Yes, of course. We are really happy to host that. And we usually say that Mongolia is a neutral place. Mongolia is an open country.
물론입니다. 몽골은 매우 기쁘게 주최할 것입니다. 몽골은 중립적이며 개방적인 국가입니다. 누군가 몽골에서 회의를 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기꺼이 주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울란바토르뿐 아니라 다른 주들도 있습니다. 몽골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고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몽골을 회담 장소로 선택한다면 몽골 외무부, 몽골 정부는 그러한 요청을 매우 기꺼이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몽골이 일본과 북한 사이를 중재한 오랜 역사가 있죠.
Yes, you know, yeah, Japan. In Japan, there is issue, so-called issue, abducted issue. I think that's.
일본인 납북자 문제는 일본에게 마음 아픈 문제입니다. 제가 재임 당시 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매우 긴밀하게 협력했고 우리는 북한인들과의 만남을 여러 번 조직했습니다. 일본과 북한에서 사람들이 와서 만났는데 우리는 그들을 존중했습니다. 어떤 때는 비공개로 회담을 주선했습니다. 또다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동북아 안보 울란바토르 대화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열리는데 북한,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의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전통을 현재 몽골 정부가 이어가길 바랍니다.
북위사의 회담 중 일부는 비공개로 진행했다고 하셨는데요. 몽골이 비밀 유지를 잘하는 이유 때문에 북한이 몽골의 중재 하에 다른 나라들과 대화하는 것을 부담스럽지 않게 생각한다고 보십니까?
You know, if the yeah any other parts you know involved in that meeting in that processes and if they ask
회의에 참여하는 어떤 쪽에서 비밀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존중합니다. 우리는 중립국이고 돕는 위치입니다. 그러한 요청에 책임 있게 대해야 합니다.
몽골과 한국은 2011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습니다. 몽골이 북한과 한국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I think we have no secret, of course. Yeah, in the communist era, in Cold War time, we had really good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still.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냉전 시대, 공산주의 시대에 우리는 북한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지금도 그 관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관계를 맺을 모든 기회와 문이 닫히더라도 몽골과 북한 간 관계의 문이 여전히 열려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관련 있는 다른 국가들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고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발전 측면에서 정말 존경할 만한 주도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몽골이 아시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 이래 몽골을 많이 지원했고 여전히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큰 도움의 손길은 한국에서 옵니다. 저는 국제 원로그룹 디 엘더스의 일원으로 한국을 최근 방문했고 한국 대통령과 외교장관을 만났습니다. 현 한국 정부는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정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는 인권 문제와 관련해 나쁜 행동을 했습니다. 북한 인권대사를 임명하지 않았고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에 공동 서명하지 않았으며 김정은을 기쁘게 하려고 했죠. 그것은 잘못된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에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북한이 언젠가 자유국가가 될 것인데 지금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요. 동족인 한국인들이 북한인들의 고통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말입니다. 한국 정부는 제 의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난 3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미국, 한국 간 국장급 회의가 출범됐습니다. 몽골과 한국 양자 간의 협력보다 미국과의 3국 협력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구체적인 협력 분야가 있을까요?
I like that South Korea, US and Mongolia trilateral meeting and it's happening. They are meeting in that regard.
미한 몽이 3국 협의를 시작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몽골의 지정학적 위치를 살펴보면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위치한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몽골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주목하고 있죠. 이것은 두 나라만의 전쟁이 아닌 권위주의 정권들과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전쟁입니다. 어떤 이들은 몽골이 멀리 떨어져 있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몽골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시야가 넓습니다. 몽골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제국을 건설했었죠. 몽골이 더욱 성공하고 더 자유롭고 더 영향력이 커지면 영내 국가들이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언젠가 몽골의 큰 두 이웃 국가들도 더 개방되고 인권을 더 존중할 것입니다. 그때 몽골의 경험을 통해 배울 것입니다. 그 때문에 몽골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몽골에 관심을 갖고 함께 공동의 대의를 증진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차이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으로부터 북한 인권 문제, 북일회담, 미한몽 협력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새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과 이란이 영내를 넘어 세계적인 위협이 됐다고 이스라엘 정부가 지적했습니다. 또 이란이 북한처럼 핵능력을 확보하도록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북한과 이란이 제기하는 국제적 위협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리오르 하이앗 이스라엘 외무부 대변인은 14일 최근 이스라엘 외무장관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북한 위협에 대해 양국이 어떤 협력을 모색하느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이앗 대변인은 북한이 단지 지역적 위협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위협인 것처럼 이란도 중동과 세계에 위협을 제기하는 세계 최대의 테러 원동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이란의 핵능력 확보를 허용함으로써 이들이 제2의 북한이 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능력을 갖추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엘리 코엔 외무장관의 최근 한국 방문은 필리핀을 포함한 영내 순방의 일환이었다고 소개하면서 이번 방문 목적은 양국 간 외교 및 경제관계를 강화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코엔 장관은 지난 7일 한국을 방문해 박진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와 영내 정세를 비롯해 경제와 과학기술, 문화, 인적 교류 등 여러 분야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장관은 한반도 및 중동 등 영내 정세에 대해 논의하면서 국제 무대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박 장관은 이스라엘이 지난달 31일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잇단 도발을 지속적으로 규탄한 데 대해서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동안 이란 등 중동 지역 안보 문제에 주로 집중해왔던 이스라엘은 최근 이례적으로 북한의 위성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외무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성명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발사를 규탄하면서 이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민감한 기술이 이란과 시리아를 포함한 중동의 불량 국가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그러한 활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네바 주재 이스라엘 대표부도 지난 5일 VOA에 북한의 세계보건기구 WHO 집행이사국 진출에 대해 비판 입장을 밝히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스라엘 대표부는 북한 주민들의 끔찍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은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의 일원이 될 정당성이 없다면서 이스라엘은 그러한 선택을 지지하지 않았으며 결과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21년 보고서에서 북한과 이란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 협력을 재개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이란과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이란이 농축할 수 있는 우라늄 농도를 3.67%로 제한하고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핵합의를 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을 통해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핵합의를 폐기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자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란은 이듬해부터 우라늄 농축 농도를 높여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2021년부터 핵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이 진행됐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지속되며 협상은 1년 넘게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탈북민 1,000명 이상을 구출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 목사가 전 세계 인권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민간 국제 회의에 참석해 국제적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탈북민 출신 인권 운동가는 탈북민 구출과 대북 정보 유입이 북한 변화의 초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유럽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13일부터 4일 일정으로 열리고 있는 제15회 오슬로 자유포럼. 전 세계 인권운동가와 정치인, 학자, 언론인들이 모여 지구촌의 인권 증진과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이 자리에 탈북민 구출 활동을 하는 한국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가 20명의 기조연설자 중 한 명으로 초청돼 14일에 증언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날 김 목사를 소개하는 어느 목사의 구출 사명이란 제목의 영상을 통해 김 목사가 지난 23년간 1,000명이 넘는 북한 주민을 구출하기 위해 국경과 정글, 위험한 강을 가로질러 수많은 거리를 여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목사는 동영상에서 7남매를 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중학교 때부터 돈을 벌기 위해 어선을 타야 했던 자신이 중국에서 탈북 여성을 만나 결혼한 건 운명이었다며 이후 7살 난 아들을 잃은 아픔을 사랑으로 승화시켜 탈북민 구출에 더욱 전념하게 된 사연을 담담히 나눴습니다.
그 이후 우리 부부는 아이에게 주었던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탈북민들을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거리에서 굶어 죽어가는 북한 고아들을 구출하는 데 더욱 집중했습니다.
김 목사는 많은 탈북민이 자유를 얻기 위해 만 킬로미터가 넘는 험난한 여정을 거쳐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인신매매범들의 사냥감이 된 여성들은 강제결혼, 성매매, 화상 채팅 등으로 원치 않는 삶의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탈북민들은 세네개의 국경을 넘기 위해서 밀림을 걷고 메콩강을 건너는 12,000km의 고단한 여정을 성공해야만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한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김 목사의 탈북민 구출 이야기는 그의 활동을 다큐영화로 만든 유토피아를 넘어서가 지난 1월 세계 독립영화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미국 썬댄스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수상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 목사는 이날 행사 뒤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1,000명이 넘는 관객들의 큰 박수와 호응이 이어져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굉장히 자부심도 느껴졌고요. 제 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에 북한의 그 탈북자 문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라서 너무나 좋았어요.
그러나 팬데믹 여파로 탈북민이 대폭 감소하고 브로커 비용은 탈북민 한 사람당 거의 2만 달러 가까이 폭등한 암울한 상황에서 이런 호응이 활동하는 데 큰 격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슬로 자유포럼을 주최하는 인권재단은 이날 공개 보고를 통해 자신들이 2016년 이후 지금까지 외부 정보를 담은 USB 13만 개를 북한에 보냈다며 북한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국제사회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보고회를 진행한 이 단체 이성민 한반도 담당 디렉터입니다.
I know that one USB stick loaded with external news contents, videos and documentaries can be one of the most powerful tools to pressure the North Korean dictatorship.
이 디렉터는 북한 출신인 자신은 외부 뉴스 콘텐츠, 동영상, 다큐멘터리가 담긴 USB 스틱 하나가 북한의 독재 정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미국 컬럼비아 대학원에서 국제안보정책을 공부한 이 디렉터는 행사 뒤 VOA에 김성은 목사 같은 한국인들의 도움으로 자유세계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진실을 깨달은 뒤 다시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소식을 알리는 건 매우 영향력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이 반동사상문화개혁법 등 이른바 3대 악법을 통해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훨씬 더 강화한 만큼 객관적인 외부 정보를 통해 주민들을 세뇌해서 깨우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단체는 별도로 뷰에 보낸 성명에서 북한의 정보 봉쇄를 뚫고 북한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인권재단은 2009년부터 탈북민과 활동가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은 오슬로 자유포럼과 실리콘밸리의 초청에 투자자, 기술자들과의 연결을 주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이연서, 지성호, 박연미, 태영호, 강철환, 박은희, 박상학, 정광일, 김성은 목사 등 9명의 탈북민과 활동가들을 포럼에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선박이 약 3년 만에 러시아 입항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선박은 과거 중국으로 석탄을 불법 운송한 전력이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극동지역인 나후카 항구 개선 장소에서 북한 선박 한 척이 포착됐습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지도에는 북한 선박 금야호가 나후카만 한가운데 떠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지점에서 나홋카 항구까지의 거리는 약 6km로 입항을 앞두고 개선 장소에 대기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선박이 러시아 해역에서 발견된 건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약 3년 만에 처음입니다. 마리트래픽 자료에는 최근 북한 선박이 블라디보스토크 등 다른 러시아 항구에 기항한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금야호는 1991년 건조된 중소형 화물선으로 파나마와 팔라우 선적을 거쳐 2016년부터 북한 깃발을 달았습니다.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자료에는 함경남도 함흥소재 성천강 수산회사가 금야호의 소유주로 등재돼 있습니다.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금야호가 나홋카 항구의 개선장소에 도착한 건 지난달 20일입니다. 이후 20여일이 넘도록 개선장소에서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로선 가장 가까운 항구인 나홋카 항에 입항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선 장소에서 다른 선박으로부터 물품을 건네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연례 보고서에서 금야호가 2021년 5월 9일 청진에서 석탄을 선적했으며 닷새 뒤인 14일 중국 닝보 저우산 해역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이 해역에 머물던 금야호는 다음 달인 6월 27일 북한으로 되돌아갔는데 중국 닝보 저우산에 머물던 어느 시점 석탄이 하역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나홋카 항구 인근에 머문다는 사실만으론 제재 위반을 단정할 순 없지만 과거 금야호가 제재 위반 전력이 있다는 점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나홋카 항은 과거 북한산 석탄이 세탁된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9년 나홋카 항에서 석탄 3,217톤을 싣고 한국에 입항한 토고 선적 선박 DN5505호를 억류했는데 이후 이 석탄은 북한산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번 북한 선박의 러시아 입항이 최근 재개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북러 교역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주목됩니다. 최근 러시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을 유엔 안보리에 보고했습니다. 2020년 8월을 끝으로 중단됐던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수출이 약 2년 4개월 만에 재개된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1월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44,655배럴로 같은 기간 중국이 공급한 8,688배럴보다 약 5배가 많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중국과 러시아는 작년 11월부터 열차 통행을 재개했는데 최근 VOA는 5월 한 달간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해 북러 접경 지역의 북한 측 지대에서 최소 7대의 열차를 포착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B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b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1m, 서해 북부는 0.5m로 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7도, 낮 최고기온 30도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아침 18도, 낮 26도, 구성 아침 15도, 낮 29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 낮 최고 기온 30도, 강계 아침 15도, 낮 32도, 희천 아침 16도, 낮 29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 기온 18도, 낮 27도, 사리원 아침 17도, 낮 30도, 신계 아침 16도, 낮 29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19도, 낮 32도, 장전 아침 18도, 낮 31도, 평강 아침 15도, 낮 27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17도, 낮 32도, 청진 아침 15도, 낮 25도, 김책 아침 16도, 낮 26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12도, 낮 30도, 김영권 아침 10도, 낮 28도, 삼지연 아침 9도, 낮 26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6월 16일 금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이란에서 두 명의 남자가 신성 모독 혐의로 처형된 것을 비난합니다. 5월 8일 유세프 메흐다드와 사드롤라 파젤리 자레는 이란 중부의 이라크 감옥에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텔레그램 메시지 앱에서 미신과 종교에 대한 비판을 한 혐의로 2020년 5월에 체포됐습니다. 이란 사법부의 공식 통신사 미잔에 따르면 두 사람은 예언자를 모욕하고 종교적 이슬람의 신성함을 무시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 국무부의 베단트 파텔 부대변인은 이번 사형 집행은 이란 정권이 이란 국민의 인권을 남용하고 침해하는 경향이 있음을 상기시켜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성 모독법은 이란을 포함한 전 세계의 인권에 대한 모욕으로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최근 국제종교자유보고서는 많은 국제인권단체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반체제 인사와 정치개혁가 그리고 평화 시위자들을 신에 대한 적개심과 반이슬람 선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처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5월 9일 유엔의 볼커 트루크 인권 최고대표는 2023년에 이란에서 무서울 정도로 많은 사형이 집행된 것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이란에서 매주 10명 이상이 사형에 집행돼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메흐다드와 자레의 처형에 대해 미국이 이란의 인권 만행에 대한 이란 관리들과 기관에 제재를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미국은 이란 정권의 끔찍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협력해 계속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15일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지원한 북한 국적자 2명을 제재했습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성명에서 최철민과 그의 아내 최은정을 제재 명단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가 북한 미사일 생산에 사용되는 자재 조달에 관여한 이들과 함께 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 씨는 북한의 외화 창출을 위해 1,000명이 넘는 북한 노동자들을 중국으로 보내는 제2자연과학원의 활동을 지원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 소속인 아내 최은정은 제2자연과학원이 북한 미사일 생산에 사용되는 이중용도 품목을 주문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국무부도 이날 토니 블링컨 명의의 별도의 성명을 내고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은 지역과 국제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며 미국은 이런 프로그램 지원 활동을 축소하기 위해 계속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15일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습니다. 합참은 한반도 시각으로 이날 오후 7시 25분께부터 7시 37분께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군은 추가 도발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 들어 10번째로 지난달부터 이어진 미국과 한국의 연합합동화력경멸훈련에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 직전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국방성 대변인 명의의 경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안보보좌관이 15일 도쿄에서 만나 북핵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하고 3국 공조 강화를 재확인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미한일 3국 안보보좌관은 이날 북한의 불법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최근 도발 상황을 논의하고 3국 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3국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고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5월 경제성장률이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국가통계청은 15일 중국의 5월 산업생산이 작년 동월 대비 3.5%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달인 4월 5.6% 연간 성장률을 보인 것에 비해 하락했고 전문가 전망치인 3.6% 성장률에 못 미친 수준입니다. 소비자 신뢰도 지표인 소매 판매는 12.7% 증가했으나 전달인 4월에 18.4%에서 떨어졌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5일 약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1년 만기 중기 유동성 창구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날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는 1달러에 7.17위안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미 경제전문 매체 CNBC와 로이터통신 등 주요 언론은 중국이 올해 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경제 성장에 반등을 보였으나 그 모멘텀을 잃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국방장관 회의가 15일 브뤼셀에서 열렸습니다. 나토 국방장관들은 오는 7월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4주 앞두고 우크라이나의 회원가입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습니다. 옌스 스톨덴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회의에 앞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우크라이나가 자주독립국가로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유럽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계속 존재할 수 없다면 나토 회원 문제는 논의조차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가 오래된 전쟁 교범과 장비, 절차, 교리 등을 나토와 같은 방식으로 전환하고 나토가 상호 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다년간의 프로그램에 31개 회원국이 동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올렉시 레즈니코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회원 가입 전망이 명확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이미 나토 동부전선에서 사실상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가을 러시아가 점령지 4곳을 병합한 직후 나토 신속 가입을 공식 신청했습니다. 다만 나토는 헌장 5조를 인용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수 없는 주된 이유가 러시아와 전쟁 중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나토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모든 나토 동맹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합니다.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V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VOA 새벽 방송은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